제가 성경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목사인데 저는 성경이 다 이해가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다행스러운 거는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유한이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유한한 존재가 이해되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사람 자기 부분에서만 하나님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이쪽 지역 지리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저는 강북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잘 찾아왔어요. 누가 데려다 줄게요? 내비게이션. 참 편리한 물건이에요. 신기한 물건이에요. 가끔 제가 운전하다가 그런 생각해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도 믿고 다니는데 하나님을 못 믿을까? 오른쪽으로 가라면 그냥 오른쪽 가면 되고요.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 그냥 왼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믿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가죠. 내비게이션을 제가 알고 가요. 믿고 가지. 따라오다 보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럽니다.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저도 당했죠. 뭐 도저히 살 길이 없고 목사만 아니면 예수만 안 믿으면 딱 죽으면 좋겠다 싶을 일들을 한두 번 당하는 일은 아니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성경 하나 딱 들고요. 휴대전화 들고 가는데요. 거기에는 성경 사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을 들고 메모지 들고 볼펜 들고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가만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당면한 문제와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말씀들이 팝콘 터지듯이 이렇게 툭툭 터져요.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성경 잘 오이는 아이. 이북 사람들은 외는 발음이 안 돼가지고 오이는 아이, 오이는 아이 그래서 성경 잘 외는 아이였어요. 성경 많이 외웠고요. 지금은 신학교 입학할 때 성경 종합고사를 봐요. 패스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히. 저희 때는 그냥 받아는 주고 나올 때 시험을 봐서 패스해야 졸업을 시켰어요. 근데 그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상당히 무식한 시험이에요. 그냥 통째로 성경을 다 외워야 돼요.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렇게 해주고 외우고 몇 장 몇 절을 써라. 또 이건 몇 장 몇 절이냐 뭐 이런 거 부르니까 그러니까 카드 가지고 1년 내내 상당 부분을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러면 다 안 잊어버리고 기억이 나겠죠? 아니요, 다 잊어버리죠. 그런데요, 외웠던 말씀은, 암송했던 말씀은 이 속에 단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끝머리들이.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기억 안 나고 몇 장 몇 절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온전한 문장도 생각 안 나지만 그 단서들이 탁 떠오르면 그때 사전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은 성경 사전은 아무리 있어도 이렇게 암송한 구절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단서가 있어야 찾잖아요. 근데 그 저한테는 그 입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툭툭 터져요. 그러면 성경 사전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 적어요. 생각나는 대로 쭉 다 적어요. 그 다음에 한참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성경 놓고 그 적은 것만 다시 읽어요. 계속 있다 보면은요, 이게 유형으로 나누어요. A 유형, B 유형 이렇게 하면 다시 다 정리해요. 그리고 있다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깜깜해져요. 더 깜깜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환해져야 되는데 더 깜깜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때 어떡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더 손해보게 하시고 억울하게 하시고 답답해 죽겠어서 살려달라 그랬더니 죽으라 그러시네. 한마디로 그거거든요. 그럴 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라요? 말씀이 오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꺾어야 돼요? 나를 꺾어야 돼요? 말씀을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게 쉽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는 것처럼 힘든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자꾸 하면은요, 죽으면 죽지 뭐. 뭐 이왕 당했는데 뭐 당하면 또 당하지 뭐. 손해보면 손해보지 뭐. 그냥 난 하나님이 옳다고 믿어. 그러고서 기도하면요, 그 용기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돋아나요. 그리고 행해요. 죽으려고. 손해보려고. 바보 되려고. 그러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그때는 환해져요. 그때 길이 열려요.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는 이 찬송가가 마음에 와닿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근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리 사연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분 교회 이 집회 청빙받았을 때 쉽게 왔을까요? 안 쉽게 왔을까요? 누구도 그럴 거예요. 웬만하면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얘기 받았을 때 수첩 보면서 아 이때 다른데 약속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선약이 있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좋겠는데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힘든가? 여러분의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길고 긴 그래서 나름대로 다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분노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게 그 애들 말로 팩트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이제 스피커인데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설교를 우리 서울교회 와서 처음 한 설교겠죠. 아닌 건 아시죠? 그냥 녹음기예요. 이렇게 와서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울교회 와서 이렇게 틀어요. 다른 교회 가면 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제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전 녹음기지. 그리고 스피커잖아요. 그런데 교회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녹음기라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모든 그 느낌이. 근데 달라요. 내 속에 녹음된 말씀은 10개인데 어느 교회 가면 그게 20개가 나와요. 그 교인들과의 호흡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 딱 막혀요. 5개밖에 안 돼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셔요? 어제 제가 설교하다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냥 늘 하던 설교고 굉장히 이 설교도 서울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보지 못한 반응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고문 아니에요. 이게 뭔 분위기지? 왜 이렇게 갑자기 싸하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싸했었는데 언제 싸했는지 생각나세요? 설교하다 보니까 여길 건드렸구나. 여러분이 아픈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대기 싫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손을 대려고 된 게 아니라 난 저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스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갑자기 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제가 말을 바꿨어요. 모르시죠? 본래 얘기를 잘 하려고 여러분을 그쪽으로 빠지지 않으려고 싹 돌렸더니 그 다음에 싸한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오늘 설교는 또 싸해지기 쉬운 설교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과 심정과 감정과 다른 말씀을 전할지라도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사의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늘 하던 설교를 해도 그게 같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서울교회는 서울교회 상황에 맞는 말씀이 그때 이루어져요. 어제는 하마터면 제가 10개 설교할 건데 5개밖에 못할 뻔했어요. 싸해지는 바람에 당황해가지고 그 수습 못했으면은 이제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더 위험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억울하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억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러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제가 얼마나 겁이 나면 지금 이렇게 사설이 길었겠어요.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해 안 됐던 말씀이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출애굽기가 충돌하더라고요.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러면 안 돼. 용서해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아 갚을 거면 구약에 갚으라 그랬으면 신약도 끝까지 초지 일관 갚으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갚으라 그랬다가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만 하고 이게 엎어버리면 성경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고민이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그걸 고민하니까 친구 전도사가 야 그 발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라 그러더라고요. 발전적으로.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야 그건 아니야. 진리가 어떻게 발전하냐. 진리는 발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발전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을 전제한 거거든요. 불완전하니까 점점 개선되는 게 발전이에요. 진리는 한 점 뺄 것도 없고 버틸 것도 없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게 어떻게 발전하냐. 그건 아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도 풀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출애굽기가 맞아요? 예, 둘 다 맞는다는 게 답인 건 다 알아요. 그러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덮어둬요.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 문제 볼 때 아는 것부터 풀어요? 순서대로 풀어요? 순서대로 풀어야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는 것부터 풀어야죠. 어느 애들 말로 꼴통이 나는 순서대로 풀 거야. 사람이 왔다 갔다 해. 그냥 천서대로 풀어야지. 그럼 골치 아파요. 나머지 문제를 다 알아도 첫 문제를 모르면 빵점이에요. 야, 거기 걸렸으니까. 여러분 문제는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야 모르는 거 갖고 지금 한번 하면 안 돼. 모르는 거 제껴놔. 아는 것부터 빨리빨리 풀어. 시간 남으면 모르는 거 풀어. 안 남으면 그건 포기해. 그렇게 돼요.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해가 되고 은혜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거부터 읽으면 돼요. 그것만 읽어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꼴통들은요 꼭 이해가 안 되는 말씀만 갖고 실경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에 들어요. 이거 틀렸어. 엉터리야. 그리고 이걸 밀어줄게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말씀 있으면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지. 여기서 아는 건 여기서 아는 거 모르는 건 저기 가서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음에 아 그럼 뭐 그랬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이 갈등을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뭐 제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니까 출애굽기가 맞아 마태복음 맞아 그냥 덮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깨달아지는 게 있잖아요. 알려고 한 게 아닌데 새벽에 기도해야 하고 하는데 문득 이게 깨달아졌어요. 어떤 사고가 생기면,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만 있는 사건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힌트였어요. 이 말씀이요. 한 말씀은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한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의 입력이 그동안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늘 듣던 잘못된 왜곡된 그게 있어서 정답을 못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출애굽기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예, 정답이나 가해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제껏 피해자로 배웠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는 복수의 법이에요. 복수는 가해자가 해요? 피해자가 해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면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주신 복수의 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복수하라 그러질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희들이 복수하면 세상 복잡해져. 왜? 너희들은 그 능력이 없거든. 근데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해줄게.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여러분 억울한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 완벽한 판결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재판 중이신데 총회 재판 완전한 건 아닌가 아시죠? 잘못될 때도 많아요. 잘될 때도 많고.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 흠없고 완벽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애쓰는 것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가려고 그러는 건데 완벽한 복수나 심판이나 이것은 하나님 마셔야 되는데 야 내가 있는데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왜 억울하게 하겠니. 그러니까 너 나 믿고 복수하지만 내가 복수하면 실수해. 내가 복수하면 실수해. 성경은 절대로 복수를 가르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은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문장을 잘 보세요. 실수해서 아이벤 여인을 다쳐서 낙태케 했어요. 가해자의 피해자예요. 가해자잖아요. 낙태케 했으니까 가해자잖아요. 그럴 때 뭔가 하면 그 남편한테 갚아줘야 돼. 눈은 눈으로, 눈 뽑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눈값 제대로 정확히 지불해야지. 이빨값 제대로 물어줘야지. 핑계하지 말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정리가 됐어요. 가해자에게 주신 무슨 법? 책임의 법이에요. 이건 복수의 법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그러니까 맞은 거예요. 가해자의 피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근데 내용은 뭔가 하면 간단해요.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두 말씀이 이렇게 부딪히면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이루어져요. 이게 천하의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책임지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주고. 기분 좋으시죠? 이게 싹 받아들여지시죠? 아멘.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고 나쁘면 덮어씌우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남이 잘못하면 악착같이 쫓아가서 받아내야 되고 그래야 뭐가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 내가 잘못하면 갚아주라고 그러시고 남이 잘못하면 용서하라 그러시면 하나님 난 뭐 먹고 살아요? 난 어떻게 살아요? 난 밤낮 손해만 보고 살아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있지 않냐? 너 난 믿지 않냐? 내가 너 억울하게 하겠냐? 내가 너 손해보겠냐? 너 그렇게 살면 너는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그 캐토릭 교인들이 차 뒤에다가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녔어요. 내 탓이요. 이거 써붙이고 그 근사하더라고요. 조금 있더니 또 좋은 스티커를 붙였어요. 내 덕이요. 누구 탓?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내 덕. 예, 이거 참 쉽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누구 탓? 내 탓. 누구 덕?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 영락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약간 고지식한 분이 계셨어요. 아주 고지식한 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갈수록 사람이 마음에 들고, 아, 예수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아주, 그래. 이분이 그 친구 빚보증을 섰어요. 친구가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채권자가 당연히 너 보증 썼으니까 내가 갚아. 이렇게 됐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내가 돈이 없다. 그런데 세금, 우리 집이 세금장의 2층 집인데 그 돈이 제법 나가는 집이니까 내가 그거 팔면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팔아서 갚아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쉽게 믿었겠죠. 너무 순순히 집을 팔아서 친구 빚을 갚는다니까 정말이냐라고 묻지 않았겠어요. 정말이냐? 그랬더니 대답이 근사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면 말한 대로 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진짜 팔아서 빚을 갚았어요. 진짜로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나머지 그 집은 난리가 났고요. 그 자기 집은 쌩 난리가 났고요. 근데 뭐 그분은 고집부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변두리에 땅을 사서 집을 지었어요. 근데 그 변두리가 웃겼어요.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요. 한남대교 넘어가면 그 리버사이드 호텔 있잖아요. 그 아래 골목이었어요. 내가 거기 신방 갔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 한 얘기는 재밌어요. 목사님 재밌어요. 그때 그 친구 빚보증 때문에 날라간 집, 이 집 팔면 그 집 세 채 사고 좀 남아요. 전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긴 싫어요. 그분이 왜 그렇게 책임지고 집 팔아서 빚 갚았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영광 안 가리려고? 하나님 영광 안 가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하면 또 자기 약속했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가 아니냐, 무엇이 더 좋은 일이냐 옳은 일이냐 그걸 구하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손해를 보고 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 배로 갚아주십니다라고 설교하기 저는 좀 싫어요. 조금 속 들여다 보이잖아요. 좀 기복적이고 또 돈 놓고 돈 먹기 뭐 그런 것 같고. 이런 말이 더 근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 참 근사할 것 같아요. 그분은 그거 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셨죠. 그렇게 갚아주셨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참 훌륭한 인물들이 참 많아요. 뭐 다윗, 바울, 아브라함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 근데 제가 참 특이하게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요나. 요나 좋아하기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름 끼치도록 그 아주 그 존경할 만한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서 내가 할 말을 전하라 그래요. 그건 간단해요.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겠다고 요나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가기 싫었어요.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여러분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40일 후에 망하게 하고 싶어서일까요? 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였을까요? 안 해. 그러니까 40일 후면 망한다는 말은 야 40일 안에 회개하면 돼 그 소리거든요. 살리려고.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그게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원수 땅이거든요. 원수들이 저 말 듣고 회개해서 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다치수를 내뺐어요. 이게 불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지키는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하지 말든가 했으면 지키든가. 여러분 니누에로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시스로 내뺐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결국은 니누에로 갔어요. 결국은 니누에로 갔죠. 다시스 못 갔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는 있었어요. 니누에로 갈래 다시스로 갈래 그 자유가 아니라요. 배 타고 갈래 배 타고 갈래. 그거는 그건 네가 마음대로 해라. 너 배 타고 갈래면 배 타고 가고 배 타고 갈래면 배 타고 가. 그걸 요즘 애들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대요.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우리는 꼭 얻어 터져야 해요. 그걸 그냥 순순히 가면 되는 걸. 그럼 안 터져도 되고 그냥 배 타고 잘 갈 텐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안 돼. 다시스 못 가 이 자식아 하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막으신 거예요. 뱃사람들이 알았어요. 이건 하늘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거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때 한 말이 소름 끼쳐요. 저는 집 팔아서 친구 빚보증 쓴 거 갚는 거는요. 객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객기라도. 뭐 그래봤자 집이잖아요. 그래봤자 돈이잖아요. 근데 요나는 집을 걸고 약속을 지킨 게 아니에요. 책임진 게 아니에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맞아 맞아. 나 때문이야. 나 때문.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의 연건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야. 그 진짜 던졌잖아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요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뭐 따지고 항의하고 뭐 이런 하여간 신기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그런 실수가 있는데 정작 실수했을 때 회피하지 않았어요.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저희 설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저도 조금씩 그게 바뀌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높은 뜻 교회 이제 뭐 은퇴했지만 높은 뜻 교회가 잘 부흥했었거든요. 잘 됐었거든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높은 뜻 교회가 잘 된 건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게요? 아, 대답해요. 말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구석에 물론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내 공도 있지. 내 덕이지.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높은 뜻 교회는 문제 없겠죠? 문제는 서울교회만 있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사는 데 다 똑같지. 그게 드러나냐 안 나냐 터졌냐 안 터졌냐 하는 것이지 이런저런 문제는 비슷하게 다 있는 거예요. 높지 않아 세상 없어도 높은 뜻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있는 거예요. 높은 뜻 교회도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제가 그걸 누구 탓이라고 생각하게요? 그건 장로님 탓이죠. 그 장로님 쪽도 그냥 어느 이름도 부를 수 있어요. 아무 게 장로 때문이죠. 예, 그거 바뀌지 않아요. 근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소화하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해요.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신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좀 싸나와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그러니까 정면 돌파를 해야지 겁난다고 무섭다고 돌기 시작하면 40년 후에도 못 돌아가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싸울 건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싸울 때 기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싸우는 게 있어요.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와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많이 섭섭하시고 힘드시니까 그냥 여러분 편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거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거 하라고 여기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정당한 방법으로 뭐 총회재판국도 재판인데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대신 여러분은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악으로 갚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싸움들을 성경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전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학생들이 그때 뭐 군부 독재 뭐 이렇게 데모들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데모하는 일이 이렇게 잘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하고는 방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잘 안 갔는데 어느 날 야, 이건 진짜 데모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처음으로 데모하러 나갔어요. 그때 세문안교에서 모였는데요. 그때 체류탄도 맞아보고 쫓겨도 가보고 뭐 이제 그것을 해봤어요. 근데 그때 데모하러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왔는가 하면 목사, 전도사, 장로, 신학생 요들만 그래서 세문학교에서 모였어요. 체류탄 몇 방 맞고 들어가서 눈물 콧물 쏟고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지는 다 몰라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 목사 아니면 장로 아니면 전도사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뭔가 분노가 다 있더라고요. 그럴 때 싸워야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싸우는 거는 목사 아니지. 목사는 목사가 싸우는 식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 그때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데모를 한다면 기독교적으로는 어떻게 데모를 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그 싸움을 한번 싸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싸움이 붙다 보면은요 화나는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권투 시합할 때 벨트 이하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자꾸 맞다 보면 여러분도 거기 때리고 싶은 거 아시죠? 그래도 여러분 벨트 이하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바보 같아 보여도 그러면 질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싸워도 싸우고 맞아도 맞고 때려도 때려야 되는.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부터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그거밖에 못 봐요. 근데 저는 객관적이잖아요.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또 걱정이 되는가 하면 그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의 기도대로 잘 풀렸을 때에 생겨날 문제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싸움은 줄줄이 있는데 이 싸움만 생각하고 다음 싸움을 준비 안 해놓으면 이 싸움에 이기고 저 싸움에 지면 지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대개 어느 쪽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문제 그리고 전체 우리가 삶을 살 때 보편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만일 여러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자라고 하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세상에 문제될 게 뭐 있어요? 문제될 거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그러면 속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안 그러죠. 안 그러잖아요. 책임지려고 그러지 않고 더 덮어씌우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더 반대로 공격하고 여러분 그건 처음 보는 이건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해요. 여러분 내가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은 늘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고 사시죠? 우리도 잘못 그건 아시죠? 그 얘기해도 괜찮죠? 제가 예. 그러면 여러분은 저도 누구나 잘못해요. 이 사람도 잘못하고 나도 잘못하고 어느 때는 내가 맞고 어느 때는 제가 틀리고 상황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데 제 얘기는 나도 잘못할 때가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실수할 때 그때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어라고 잘 하시죠? 제가 안 그래서 지금 화가 났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너는 잘하냐? 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그런 일 때문에 억울하고 가면 이 준비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잘해야지. 나도 잘못했을 때는 내가 용기를 내서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내가 책임질게. 이거를 연습해야 여러분 나중에 이 문제가 풀린 후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 그 말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재판을 하든 뭐라든 잘 풀었다 쳐요. 그렇지만 우리도 뭐 객긴 독긴이잖아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다면 뭐 이겨서 나아지는 게 뭐가 큰 게 있겠냐. 이럴 때 우리는 이 싸움도 싸우지만 나하고 싸움을 할 때만 가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지. 내 탓이라고 그래야지. 이제 이 문제 끝날 거.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끝나는 문제는 없으니까 끝날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서울교회 이런 문제 안 생기겠죠? 아, 이거는 파도처럼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때문이 아닐지라도 어느 때는 여러분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길 때 그걸 깨닫고 하나님 이 풍랑을 만난 것이 저 때문입니다. 그 실력은 갖춰야 이 싸움에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준비는 안 해놓고 지금은 내가 옳다고 옳은 것만 생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기고도 지고 지고도 지고 그런 싸움이 되니까 책임질 줄 아는 거 하나님 저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그래야 사명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상황보다 이 제목이 좋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부른 사명자 대회 강사로 온 거잖아요. 사명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첫날부터 풀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주인 노릇 안 하는 그게 사명자죠. 사명자로 불렀다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저희 얼마 전에 그 이름이 좀 이상해서 잘 안 외워지네요. 아주 유명한 사람 강의를 들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호모 데우스예요. 사람은 자꾸 신이 되려고 한다고. 호모 데우스라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자꾸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과 싸우면서 여러분 책임질 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문제를 수습한 후에 정말 튼튼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사명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 앞 하나님 우리가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어제 얘기한 건 충성하고 겸손하고 헌신할 줄 알고 그게 다 사명자하고 관계되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는요 잘못했을 때 사명자도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회개잖아요. 자기를 인정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리더십 사명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하려는 건 사명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제가 굉장히 그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또 좀 가난하고 뭐 그래서 좀 열등의식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셨으면 저는 사회에 부적응할 만큼 적응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구두 살려면 명동 갔었는데요. 명동 가서 구두를 살 때요. 그게 이렇게 불편했어요. 제가 열등의식이 많아서. 그 점원이 근사해 보이고 나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 신발을 고르지를 못해요. 그냥 적당히 보고 골라왔더니 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못 가요. 그냥 신어요. 그걸 1년 내내 큰 걸 질질 끌고 다녀요. 그 불편한 게 낫지 가서 그거 바꿔달라고 말하고 그러는 게 싫어요. 그만큼 그러니 사회에 적응하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학교는 아직도 1학년 겨울방학 때 주일학교는 2학년 됐을 때 겨울방학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어요. 저희 반 아이가 못 외웠는지 기권하고 안 나왔어요. 그때 사도신경 외우는 건데 2학년은.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화여자대학교 다니던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셨어요. 이 선생님 포기를 안 하고 우리는 기권입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애매한 나를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암성대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데리고 들어가서 외우라는 거예요. 다그치는 바람에. 근데 제가 빨리 외우더라고요. 저는 빨리 외워요. 외우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어요. 금방 외웠어요.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그날 나와서 제가 특상을 받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도 잘하는 거 있어. 그거 처음, 제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처음 한 날이에요. 전 늘 열등하다는 생각에 이게 빠져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외워서 특상 받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러죠.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여기서 외워서 여기서 외워가지고. 그런데 그날 상이 컸어요. 그 하나님의 작전 같아요. 보통 노트 몇 권 주는 거거든요. 그때 교회가. 근데 그때 상이 너무 커가지고요. 학용품인데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서 깍지를 끼고 턱으로 받쳐 가져왔어요. 저는 형제가 없고 혼자니까 그 졸업할 때까지 못 쓸 만큼 학용품을 줬어요. 이게 저를 굉장히 나도 그렇게 바보 아니구나. 애들 놀라서 와 이러고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충격과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줬겠어요. 자신감. 그 다음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룻바닥이었을 때인데요. 선생님이 나를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기특하니까. 그리고 끝날 때까지 물파기 앉아놓고 그게 백허그지 뭐야 백허그 이렇게 안아줬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열등의식 있고 내성적인 아이가 사실은 그걸 더 바라는 거거든요. 그날로부터 제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그 생활환경조사서에 그 물어요. 뭐 취미가 뭐냐. 그러면 저는 정말 교회 다니는 거라고. 그 취미가 교회 다니는 거니까. 특기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걸 두 번씩 물어보냐. 그리고 떴어요.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정말 그렇게 썼어요. 전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왜요? 홍 선생님 때문에. 홍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과 일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일반 교육은요. 증명을 통해서 이해시킬 수 있어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논증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면 끝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런데 기독교적인 진리는 믿어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되는데 믿음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사랑하면 생겨요. 홍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믿을게요? 안 믿을게요? 난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홍 선생님이 계시다는데 하나님은 계신 거지. 홍 선생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뭐 예수님 호적을 떼어봤어. 주민등록을 떼어봤어. 본 적이 있어. 그래도 홍 선생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누가 아니라면 싸울 판이 이제시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 계시다는데 뭐 이따게 다 있어. 이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전도하면 애들이 놀려요. 예수 믿으라면. 야, 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면 뭐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놓고 뭐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놨냐? 뭐 이러고 놀려요. 내가 기 안 죽었어요. 야, 임마. 네가 얘기하는 건 사람.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럼 말 안 되지. 뻥이지. 야, 근데 물에 빠지는 하나님이 어딨냐, 세상에. 야, 하나님이 좀 바빠서 걸어가셨다는데, 그거 가지고. 야, 물에 빠지는 하나님은 뭐하러 믿으러 다니냐?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제 설교는 쉽죠? 설득 잘 되죠? 예, 그래서 오늘도 싸할 건데 지금 안 싸하게 이렇게 잘 그거 있잖아요. 참으면 여러분 오해하기 딱 좋은 설교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살 잘 돌려가지고 지금 산모가 애 돌려서 애 낳는 것만큼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살 돌려서 빼내느라고 아주 죽을 것을 하는데 제가 잘 빼내고 있죠. 제 설교는 제 강의는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렸을 때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런 식으로. 왜요? 그 이유를 따지면 홍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셔서 믿음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고 리더십은요. 사랑이에요. 저는 학교를 세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천안에 대안학교에 세웠어요.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라는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써도 뭐 뭐라 안 그래요. 그래서 대개 학교라는 이름을 써요. 전 쓰지 말라는 건 안 써요. 그래서 높은 뜻 씨앗 학교가 아니라 높은 뜻 씨앗 스쿨이 됐어요. 스쿨하면 법에 안 걸리니까. 높은 뜻 씨앗 스쿨이에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 역할을 거푸집이라고 정의했어요. 시멘트 콘크리트로 사역해야 하는 시기가 있고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거푸집 아시죠? 시멘트 콘크리트를 잡아주고 그게 굳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다 굳으면 버려지고 뜯어지고 시멘트 드러내고 그거잖아요. 그걸 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어요. 학교를 교회를 할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배도 세우고 저는 이제 거푸집 이거를 했었어요. 교장도 마찬가지예요. 교감을 세워놓고 교감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나는 거푸집 교장을 몇 년 했어요. 간섭 안 해요. 사인을 해야 돼요. 법적으로 제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고 사인하는 게 아니라 교감이 사인했으면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모든 걸 거기다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제가 하면 이 사람이 교장이다 이제 그렇게 세워놓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도 교육을 전공,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이가 건강해지고요. 굉장히 건강해지고요. 똑똑해져요. 지능이, 사랑받은 아이는 IQ가 올라가요. 우리 큰아이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하는 동안에 우리 손녀딸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둘째가 심하게 당했어요. 그 한 놈이 이렇게 괴롭히고 찌르고 샤프로 찌르고 괴롭히고 그래서 그 어느 학교가 들통이 나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다 수습이 됐는데 며느리가 우리 큰 손녀 둘째 손녀 데리고 오다가 큰 아이한테 물었어요. 너도 이런 일 당했냐? 그랬더니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놀랐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했더니 우리 큰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잊어버렸지 뭐. 우리 아이들은 왕따를 당했는데요, 안 당했어요. 왕따 당한 게 상처가 큰데요. 왜 안 당했는지 아세요? 상처보다 그 아이는 사랑받은 게 더 컸기 때문이에요.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을 컸는데요. 우리 며느리 시집 올 때 패배할 때 제가 현상 걸었어요. 딸 나면 상 주마. 그래서 딸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진짜로 상 줬어요. 상주였어요. 너무 예쁘죠. 유학 가게 너무 예뻐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유학 가기 전에 1년 반 준비하고 갔는데 효도한답시고 아버지 좋아하니까 집에서 1년 반을 살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희가 손녀딸이 1년 반 저하고 살다가 미국 갔어요. 그래야 1년 반이에요. 두 달 되기 전에 갔어요.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죠. 아이가 당연히. 그림을 잘 그리는데요. 세 달 됐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17층 아파트를 그렸어요. 아파트를 그리고 17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썼어요. 저 엄마가 우리 며느리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3살짜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끝내주죠? 얘는 저 할머니하고 할머니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 아내가 애들 참 잘 키워요. 전화를 늘 하는데 한 시간씩 해요. 미국에 있는 손녀딸하고. 그래서 재밌는 건요. 한 살 반에 갔으면 걔가 발음이 한국식일까요? 미국식일까요? 당연히 미국식이어야 할 거, 미국식인데요. 그 둘째, 거기서 태어난 둘째하고 우리 아이하고는 발음이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큰아이는 저 할머니하고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음이 이상해졌어요. 그럴 정도로 할머니하고 전화를 많이 해요. 근데 그놈이 어느 날 저 할머니하고 전화하다 그랬어요. 할머니 참 이상해. 뭐가 이상해? 난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 이게 상당히 할머니 아주 죽이는 놈이라고요, 이 자식이. 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사랑받고 산 아이가 건강해서요. 왕따를 미국에서 당했고, 한국에 4학년 때 나와서 한국에서 또 당했는데, 안 당하는 거예요. 그냥 쭉 밀어붙여서, 결국 우리 아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걔, 부회장으로 끝냈어요. 부회장이 됐다는 건 표를 받았다는 뜻 아니에요. 왕따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받은 아이는 건강해요. 여러분, 이게 뭐 건성피부 좋아하는데, 건성피부는 이렇게 하면 금방 자중나죠? 이게 마사지 잘하고 피부가 촉촉하면 이게 안 나죠? 그게 뭐의 차이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받은 아이가 건강해요.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겨내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해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건강해서 그것을 이겨내요.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튼튼하듯이 사랑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는 애들이 똑똑해져요.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몇 번이나 방송됐는데 병원 원목인 목사님 가정이 사모님이 두 번인가 유산하고 아마 한 10명쯤 되는 아이를 입양한 것 같아요. 입양해서 길러요. 자기 호적에 입양해서 기르는데 보통 우리는 입양할 때 건강하고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애를 골라오잖아요. 우리 보통. 근데 그거는 반대로 하더라고요. 남이 입양 안 하는 아이들 골라다가 했는데, 한 아이는 이렇게 소아마비인데 어린아이가 이게 심해가지고 발이 완전히 이렇게 거꾸로 접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 아이인데 그걸 어떻게 주물러 놨는지 걔가 지금 쇼트트랙 선수예요. 그 친엄마도 그렇게 참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요셉인지 요한이 자꾸 이름이 왔다 갔다 해서 이게 안 되는데 IQ 75짜리 아이를 입양했어요. 전교 꼴등. 근데 이 아이는 두 번이나 파양을 당했어요. 입양 갔다가 애 먹길 내겠어 하고 파양하고 입양했다가 파양했어요. 그러면 애가 상처가 본래 부모한테 버림받았지 입양했다 또 버림받았지 또 버림받았지 애가 굉장히 예민하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고 말하는 것도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밥만 주고 간섭하지 말라는 이런 자식이었어요. IQ는 75였어요. 전교 꼴등이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결국 사모님한테 졌어요. 이제 아주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 말도 못할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애가 풀렸어요. 결론은 걔가 전교 1등이에요. 이렇게 IQ가 바뀌어요. IQ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저는 형제가 없어서 개 고양이를 참 많이 길렀어요. 개하고 고양이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개는요 주인이 나갔다 들어오면은 길길이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그 재미를 겨우겨우. 어느 새끼가 그렇게 반가워하겠어요? 매달리고 그래요. 요즘도 가끔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이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 뭐 군대 갔다가 이라크 참전했다가 몇 년 만에 왔더니 주인을 보고 걔가 반가워하고 우는 거. 어떤 여군인데요. 그 자식은 주인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길길이 뛰다가 거품 물고 기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개예요. 개. 개는 그런 맛에 기르는 거거든요. 충성하고 순정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길길이 어느 새끼가 자기 부모를 그렇게 좋아하겠어요. 그 개예요. 근데 고양이는 나갔다 오면은 길길이 뛰죠. 반갑다고. 고양이는 그죠. 너 왔냐? 그런 거죠. 그 냉정하고 도도한 맛의 고양이는 기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끔 와가지고 치대면은 안 그렇하면 그 이제 황홀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개는 우리가 주인이고 고양이는 지가 주인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기르는 사람은 고양이 집사라고 주인이 아니고 집사라고 이제 되게 그러네. 정말 그러거든요. 고양이를 길렀는데 고양이도 길러보면은요 이렇게 발달 단계가 있어요. 제가 지금 토요일이 돼서 조금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오늘은 마지막 라운드니까 그죠? 예.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가겠습니다. 사춘기가 있는데 말썽 부리는 때가 있어요. 우리 새끼 고양이 때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숙을 했는데 우리 고양이가 생선 물고 마름이 구멍으로 튀었어요. 내가 나오라 그랬더니 다 뜯어먹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시간을 불러댔어요. 할 수 없이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요, 이게 호도독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분위기를 아니까 심각하게 됐으니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니까 초고속 슬로우 비디오로 나오셨어요. 잡았더니 발발발발 떨지.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 야, 이 자식아, 니가 도둑고양이야? 왜 주저앉는 거 물고 튀어? 나오라 그러면 빨리 나와서 싹싹 빌어야지 왜 한 시간이나 버텨? 이게 뭐 발발 떨어요. 이제 끝을 내려면 때려줘야 되니까 때리려고 했더니 이게 양심적으로 눈을 감더라고요. 근데 때릴 때가 있어야지, 조그만 걸. 그리고 뭐 생선 하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안 때리고 이렇게 눈 감을 놈을 꼭 안아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너 다시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내려놨어요. 그날로 거듭났어요, 우리 고양이. 완전히 변화해서 사람들. 이게 고양이가 강아지가 됐어요. 나만 하면 매달리고 쫓아다니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용서가 고양이를 바꾸더라고요. 옳고 그름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후에 모든 문제가 끝났을 때 이 교회를, 사회를,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교 얘기하다 말았는데, 얘기했었는데, 제가 거푸집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하기로 했어요. 애들을 안아주는 거. 그게 제 유일한 일이었어요. 매달 가지, 매일 가지도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한두 번 가요. 가자마자 제가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애들이 할아버지 왜 이러나 뻗댕기고 도망가고 그러거나 말거나 보면 가서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 자식들도 좋은 집 와서 안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어느 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가서 매일 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학교에서 자기 기다리고 있으면 차가 들썩거려요. 할아버지 왔다고. 들썩거리고 와서 앵기고 그래요. 이제 끝내게 돼서 저는 은퇴할 때 이제 다 학교고 재단이고 다 났는데 손뗄 생각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강력한 인상을 심어줘야지 생각하고 제가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갈 때마다. 제가 향수 뿌리고 다니는 멋쟁이는 아니에요. 여기다 뿌리고 다녔어요. 이제 내일 저녁에도 한 번 더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오후에도 향수 뿌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다 뿌렸어요. 왜 여기다 뿌렸게요? 안으면 코 박히는 자리. 꽉 안아졌어요. 성공했어요. 아이 엄마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래. 왜냐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탔는데 애가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향수를 쓰는 사람이 탔다 내렸어요. 냄새는 오래 기억하거든요. 할아버지가 저 향수 썼는데 할아버지 생각난다. 할아버지 냄새 난다. 그 다음 말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사랑의 힘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줄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힘은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키워야 돼요. 책임질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이제 말씀 마치렵니다. 영락교회 있을 때요, 어느 장로님하고 토요일 날 대판 붙었어요. 제가 좀 전투적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저는 싸웠어요.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나도 상처를 줬을 거고 상처를 되게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하고 싸울 일이 있으면 월요일 날 싸워주세요. 뭐 아닌 건 아니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풀려서 주일날 설교가 되는데 토요일날 싸우나니까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흔들려가지고. 주일날 새벽 4시가 됐는데 전 꼭 아침에 고등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설교가 가닥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아주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할 수 없이 내가 지쳐서 잠깐 쉬었다 하자고 눈을 감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터져나왔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시간 많이 가니까 혼자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눈물 철철 흘리면서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그럴 때 하나하나 은혜 되는데요. 느낌이 그 에스겔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흐르는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그 느낌이었어요. 은혜가 이쯤 찼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장로님도 교회에서 그랬겠지. 풀렸어요. 꼭대기 차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로님이 원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옳고 갖고 다퉜지만 원수는 아닌데 그때 알았어요. 은혜가 꼭대기에 차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되니까 설교 금방 풀렸어요. 아이들은 그 다음 주일날 까닥도 모르고 은혜 받았지. 목사가 은혜 받았으니까 상처가 깊으니까 은혜도 더 컸었고 은혜가 더 크니까 설교가 순식간에 된 설교인데 뭐 받았어요. 제가 예배 끝나자마자 그 장로님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보자마자 꽉 끌어안았어요. 제가 사람 끌어안는 성격이 못되거든요. 쭈뼛쭈뼛. 그 장로님도 아시거든요. 처음엔 뻗드시더니 자기도 끌어안더라고요. 게임 셋이지. 안았는데. 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지금 분쟁이 고르기 때문에요. 그걸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예,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라고요. 기도하면서 이기시라고.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빠져나가기 쉬운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영양사들 그거 잃어버리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이 문제는 이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면서도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시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충성한 후에 주인 노릇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헌신하고 있는가? 책임질 줄 아는가? 잘못했다고 그럴 줄 아는 용기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지.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하셔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